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을 지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희망이 이 시대에 가장 요청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잃고 헤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세례자를 어떻게 희망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요한 세례자의 삶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한 세례자를 기억하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희망의 길을 닦아놓으라는 소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완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 세례자가 살았던 시대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세례자는 그러한 촉박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선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서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고장 사람들이 걸었던 기대와는 달리 그분의 마지막은 화려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와 악의 현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불의에 대해 정하는 것이 진리의 운명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불의와 부조리, 시련과 고통이 끝이 아님을 그 너머로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음을 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 세례자의 죽음은 주님께서 겪으실 수남과 죽음의 길을 미리 겪으신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곧 요한 세례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아름다운 비유처럼 그분은 말씀을 남기고 사라지는 소리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지우는 데서 오는 기쁨을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스릴 것을 희망하며 새로운 세상을 외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함께 지며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시는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신앙 선조들은 바로 요한 세례자와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킨 이들, 동시에 닫힌 하늘 아래 사는 당시 사람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이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이 시대에 새로운 요한 세례자가 많이 나오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가톨릭의 사제나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소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성소는 자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소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마음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르심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꼭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젊은이가 성직자나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는 이미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를 받은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맑을 터에서 펴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 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참으로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찬미하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암브로시오의 내려옴이죠. 상찬미가입니다. 테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데 데움 라우다무스로 시작하는 암브로시오 산 찬미가를 테너가 연주하였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도주의 지원보다 전쟁 자금이 더 쉽게 확보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기아퇴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런 상황은 운영상의 미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 우선순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로마에 있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방문해 원조와 개발사업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과 왜곡된 이념적 시각,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지만 무기는 그렇지 않다며 분쟁은 기아보다 더 쉽게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 예산안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약 40%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WFP에 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기금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황은 기아는 인도주의적 우려를 넘어서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고 분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강제 이주도 부추긴다며 전 세계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완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파이크 리버 참사 이후 강화된 직장 안전 규제를 일부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동계와 유가족 단체는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터스는 과거 파이크 리버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기준 약화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이 규제를 단순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안은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해당 법안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 ER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규 학교를 떠나 대안교육 환경으로 이동한 학생 수가 두 배로 증가해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약 6천 명은 통신학교, 2천 명은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했으며 특히 중학생 연령대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습이나 행동,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가 학생 유지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학교가 많은 학생을 대안교육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취업률 저하, 복지 의존 증가, 범죄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마오리 학생, 그리고 학습 또는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안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모든 학생이 어디에서 배우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집값이 2021년 고점 이후 약 17% 하락하면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이혼 별거 부부들이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마이너스 자산 상태가 되어 이사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앞둔 부부 중 약 60%는 별거 후에도 당장 집을 처분할 수 없어 한동안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자체보다도 매각 시점과 손실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은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를 원하지만 다른 쪽은 시장 회복을 기대며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감정적 한계에 도달한 뒤 계획 없이 관계가 종료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재정 합의와 거주, 매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클랜드 CBD 비즈니스 조직 하트 오브 더 시티에서 이사회 대부분이 사임하고 시의회에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7명의 이사 중 6명이 사임했으며 이들은 조직의 회원 관리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공공자금 대비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 시의회가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고 경영자 비브백과 고용 분쟁 및 일부 CBD 기업들의 내부 갈등 이후 발생한 것으로 조직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해당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 차원의 긴급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회원 명부나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새로운 이사회 선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CBD 상권을 대표하는 조직의 거버넌스와 공공자금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인 웨스트팩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는 인하했습니다. 24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용에 따르면 웨스트팩의 일반 6개월 고정금리는 기존 4.49%에서 4.69%로 0.20%포인트 인상됐습니다. 1년 일반 고정금리도 4.59%에서 4.79%로 올랐습니다. 반면 3년과 4년 일반 고정금리는 각각 0.20%포인트 인하돼 5.89%와 5.99%가 됐고 5년 일반 고정금리는 0.30%포인트 낮아져 6.09%로 조정됐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20% 미만인 차입자는 저자본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뉴질랜드 최대 은행인 ANZ가 이번 주 초 도매 금리 하락을 반영해 일부 고정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한 데 뒤이어 이루어졌습니다. ANZ의 개인금융부문 총괄 그랜트 너키는 미국이 이란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상황의 영향으로 도매금리가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팩 역시 지난주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5월 28일 공식 현금 금리를 2.25%로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다음 OCR 결정은 오는 7월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들이 더 위험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통계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3% 증가해 전체 면허 보유자 증가율 1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통계상 고령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비례적으로 사고에 덜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이나 폭우, 출퇴근 시간대 등 위험한 상황을 피하면서 운전 습관을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고령층은 신체가 약해 중상이나 사망 위험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 운전자는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된 연령대 가운데 15에서 19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교차로는 고령 운전자에게 위험한 구간으로 꼽힙니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는 고령 운전자들이 젊은 운전자보다 교차로에서 치명적이거나 중대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최대 2.5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운전면허 제도를 개편했지만 고령 운전자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운전면허는 75세, 80세에 갱신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의사나 전문 간호사의 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체 건강과 병력, 기억력 및 인지 기능 등이 평가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별거나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산 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부가 집을 처분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 로라 우드는 시장 상황이 부부들의 발밑에서 움직여버렸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주택가치가 꾸준히 오르던 시기에는 재산 분할이 비교적 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부부가 코로나19 기간 집값이 정점에 달했을 때 주택을 구입했지만 이후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는 주택가치가 남아있는 대출액보다 낮아지는 역자산 상태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할 수 있어 별거한 부부들이 계속 공동 소유 상태를 유지하거나 함께 대출을 떠안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갈등에 더해 경제적 압박까지 겹치면서 별거나 이혼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거나 이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재산 분할을 서두르기보다는 변호사와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남부 지역으로 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침에는 곳에 따라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이 되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 바람이 다소 거세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목요일인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겠으며 아침과 오후에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북풍 계열이 불다가 오후에는 강한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이선재,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TW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필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승신입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뭐라도 도움을 줘야지 마음먹게 될 때, 또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각자 다른 사랑이 발명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어디서 사랑을 배워서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네, 부활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사랑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죽는 것, 그 죽음이 생명이 되는 신비 말입니다.
권기현의 목소리 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대축일 아침은 그 어느 아침보다도 더 새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깜깜하던 하늘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모습이 마치 부활 그 자체를 표현하는 듯하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 축하드리고요. 이 아침 빛이 우리의 마음을 부활의 은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길 바라봅니다. 나의 신앙체험 오늘은 지난 가톨릭 평화신문 제7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전주교구 지곡성당의 이정희 대례사 자매의 야훼일에 하느님을 체험하며 소개합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자 딸과 사위는 신앙 안에서 만난 부부답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딸과 사위는 아이에게 미리 지어놓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아 하고 불러보는 딸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기도하며 꿈꿔오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손주 이삭이가 나 역시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는 동안 여동생 이다가 태어나고 어느덧 두 남매는 엄마가 오랫동안 근무해온 성심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다 낳았으니 이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싶다며 어린이집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삭 몬테소리 어린이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딸과 사위에게 우리는 이렇게 덕담하곤 했습니다.
아들, 딸 다 낳았으니 이제 돈 벌 일만 남았구나.
덕담은 그대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딸의 어린이집은 국가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선정됐고 지역에서 손꼽히는 영아전담 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이삭이가 6살 되던 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체육관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하필 체육관 승합차 기사가 결근해 운전이 미숙한 사범이 대신 차를 몬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삭이를 내려주고 그대로 앞으로 가다가 차 앞으로 빙 돌아가려던 이삭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차가 이삭이의 뇌와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딸과 사위는 제발 생명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은 이미 눈물바다였습니다. 응급조치를 끝내고 급히 대학 병동으로 옮기는 중에도 아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마구 두근거립니다. 당시 일어났던 상황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으로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뜰 때도 이렇게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삭이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기운이 솟아나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때 내 옆에는 온 가족이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 밖으론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삭이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치료는 의료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요. 이제 다들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저는 여기 남아있다가 이삭이의 상태를 전할게요.
그리고 딸과 사위에게는 따로 일렀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평정심을 가져야 해.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대하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표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원장이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도 불안하기 마련이야.
어떤 장애를 입어도 좋으니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삭이는 두 번의 뇌수술 끝에 생명을 건졌고, 다만 시신경이 크게 손상돼 전맹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뇌도 성장을 멈춰서 중복장애가 생겼지만 다리와 심장은 치료가 잘 되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걷게 된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삭이가 휠체어와 이별할 때는 병실에서 가족 파티도 열었지요. 1년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한 아이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며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때가 일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형식적이며 율법적이었는지를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었고 겉으로 보이는 활동에만 신경을 썼던 삶. 참 교만하게도 살았습니다.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며 내적 치유와 함께 위로를 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며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어느 순간엔 문득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집어던지고만 싶었던 십자가. 그 고통이 어느덧 나의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참담하게 무너져가는 딸의 가정을 보면서 극복할 힘을 주시길 간절히 청할 때 믿음 또한 굳건해짐을 느꼈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살맛을 잃어가는 부모와 그 틈에서 소외당하는 어린 손녀가 불쌍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삭이가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의 아빠는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인생길을 헤맸습니다.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고 새벽에 휙 어딘가로 나갔다가 완전히 취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해줘도
어머니는 한 다리를 건넜으니 제 마음 이해 못하십니다
하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으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은 이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야훼 이레 하느님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병원 생활과 간병 생활을 마치고 딸의 가정이 안정을 찾는 데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삭의 부모인 딸과 사위도 많은 것이 변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나 역시 야훼 이레 하느님께 맡기는 삶을 살다 보니 아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몸조리를 마친 이삭이를 제 부모에게 데려다 주는 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부디 이삭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가 다친 지도 8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가 보고 싶어 집을 찾아갔더니 사위가 활짝 핀 얼굴로 연신 미소를 짓는 게 아닙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다가 놀라 쓰러질 것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진정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 이달을 제왕절개 수술로 낳던 날 의사가 단산 수술을 권하자 딸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혼인 강좌 때 자연 피임 외에 의료기술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임은 교리에 어긋난다고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부부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 후 딸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는 아들 쌍둥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산모가 노산이라서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신기하게도 형 이삭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독수리 같은 힘, 솟아나는 샘을 따다가 먼저 나온 아이를 힘, 뒤이어 나온 아이는 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 넷이 북적거리는 딸의 가정을 보면서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맹아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이삭이는 언제나 이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요. 아무리 작은 이벤트라도 온 가족이 이삭이를 존중하며 진행하는 걸 보면 참으로 대견하다 싶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부모의 영향으로 쌍둥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며 자랐습니다. 아직 어린 쌍둥이가 나에게 종알거리는 말을 들으면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할머니, 하느님이 우리 가족을 많이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게 해주셨어요. 이삭이 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이 되어줄 거예요.
이삭이의 사고를 겪으며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 고생하던 사위는 건강을 회복하고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도 쌍둥이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하느님께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딸의 가정에도 야훼 이레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삭이를 간병하면서 큰 자산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올해로 신앙생활 60년 차 74세 할머니지만 성서 100주간 모임을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숨쉬는 순간들이 기도가 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느님 안에서 에너지를 얻은 나는 군산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삼위일체되어 살아보렵니다. 장애인이 있는 많은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야훼 일의 축복으로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이삭이를 간병하던 시절 병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삭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나 일반 병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면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바리사이에서 하신 말씀이 나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니 나는 부자가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어려운 길, 고통의 길
지난날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앞으로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이렇게나 좋다니. 이삭이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이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 야외 일의 축복입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죽음을 준비하는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지내면서 내 앞날을 바라보기도 했으니까요. 죽음은 삶의 완성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영적으로 위로하던 나지만 막상 코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환우들을 얼싸 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힐링 신앙송 봉사를 할 때에는 이삭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동요를 불러주던 추억이 되살아나서 환우들이 이삭이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벗 되어드리기 봉사를 할 때마다 환우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는 많은 환우들에게 대세를 주면서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계신 환우들을 한 분이라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제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마음이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세례받기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명함을 주고 오면 한밤중이나 새벽에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대세를 주고 장례 예절도 안내해 주면 가족들이 신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함께 해준 벗도 많고 스승도 많았지만 우리 주님 한 분을 만난 것이 생애 최고의 행운이자 인생 마지막 혁명이었습니다. 어디든 주님 손만 잡고 간다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혼자만 누리기가 아까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느라 바쁩니다. 호스피스 병동 환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병원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야훼 이레 하느님을 체험한 믿음 하나로 환우들을 위해 봉사하리라 다짐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18년 전 기억 속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삭이를 간병하면서 쓴 시 한 편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이삭을 위하여. 이삭, 너와 나의 만남은 내 삶 속에 가장 밝은 빛이었지. 네가 무럭무럭 자라며 이쁜 짓 한 번 할 때마다 너의 밝은 빛은 내 마음 속에 환하게 퍼져나갔단다. 풀밭에서 사마귀를 잡았다고,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주었다고, 경이롭고 신기해하던 너의 맑은 눈동자가 지금도 내 마음에 가득히 차오르는구나. 고작 여섯 해를 살고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내 밝은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사가 빛은 여전히 있단다. 반면에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란다. 헛된 어둠에 매이지 말고 여전히 있는 내 빛을 비추렴. 살아가면서 빛이 없어졌다고 느껴지거든. 너 스스로 빛이 돼봐. 너의 삶이 하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선물이야. 사랑하는 이삭, 모리아 제단에서 분향같이 올리는 기도의 향기 속에 곱게 곱게 자라렴. 하느님이 심어주신 하늘 씨앗을 충실히 가꾸는 하늘 사람이 되어주렴.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TW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P 로우 공중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인 웨스트팩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는 인하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도주의 지원보다 전쟁 자금이 더 쉽게 확보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기와태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런 상황은 운영상의 미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 우선순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로마에 있는 UN 세계식량계획 WFP를 방문해 원조와 개발 사업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과 왜곡된 이념적 시각,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지만 무기는 그렇지 않다며 분쟁은 기아보다 더 쉽게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 예산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약 40%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WFP에 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기금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황은 기아는 인도주의적 우려를 넘어서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고 분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강제 이슈도 부추킨다며 전 세계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인 웨스트팩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는 인하했습니다. 24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용에 따르면 웨스트팩의 일반 6개월 고정금리는 기존 4.49%에서 4.69%로 0.20%포인트 인상됐습니다. 1년 일반 고정금리도 4.59%에서 4.79%로 올랐습니다. 반면 3년과 4년 일반 고정금리는 각각 0.20%포인트 인하돼 5.89%와 5.99%가 됐고 5년 일반 고정금리는 0.30%포인트 낮아져 6.09%로 조정됐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20% 미만인 차입자는 저자본 추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뉴질랜드 최대 은행인 ANZ가 이번 주 초 도매금리 하락을 반영해 일부 고정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한 데 뒤이어 이루어졌습니다. ANZ의 개인금융부문 총괄 그랜트 너키는 미국이 이란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상황의 영향으로 도매금리가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팩 역시 지난주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5월 28일 공식 현금 금리를 2.25%로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다음 OCR 결정은 오는 7월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신 원뉴스 패리언 여론조사에서 노동당과 국민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당은 5%포인트 급락했고 국민당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은 더 오퍼튜니티즈 파티 TOP로 지지율이 4.6%까지 상승하며 국회 진입 기준인 5%에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접근했습니다. 만약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경우 창당 이후 네 번째 도전 끝에 국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과 국민당의 합산 지지율은 61%에 그쳤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혼합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4월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로 구성된 좌파 진영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집권 연립 정부는 정권을 잃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좌파 진영은 총 64석을 확보하는 반면 국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으로 구성된 우파 진영은 60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테파티 마오리가 현재 보유한 6개 지역구 의석을 모두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당이 여론 논란과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질랜드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함께 거주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코치 브리짓 잭슨은 최근 많은 고객들이 관계는 끝났지만 집을 처분할 여력이 없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부부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매각 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주택가격은 정점 대비 약 16%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문업체 스코럴의 데이비드 커닝햄 최고 경영자는 실제로 별거 후에도 집을 팔지 못해 함께 거주하는 부부 사례를 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향후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코탈리티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택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거래 비중도 과거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집주인들이 손실을 우려해 매각을 미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넘어 이혼, 별거, 주거이동 등 개인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신 원뉴스 베리언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37%에서 32%로 5%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당도 30%에서 2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 체제 이후 베리언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체의 정당 지지율은 노동당 5%포인트 하락한 32%, 국민당 1%포인트 하락한 29%, 녹색당 2%포인트 상승한 13%, 뉴질랜드 제일당 1%포인트 상승한 11%, 액트당 1%포인트 하락한 6%, TOP 1.3%포인트 상승한 4.6%, 테파티 마오리 변동 없는 2%, 그리고 미정 무응답 14%입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노동당 41석, 국민당 37석, 녹색당 17석, 뉴질랜드 제일당 15석, 액트당 8석, 테파티 마오리 6석으로 총 의석수 124석이 되며 좌파연합 국민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는 64석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우파연합 국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은 60석이 되어 정권을 잃게 됩니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크리스토퍼 럭슨 18%, 크리스 힙킨스 16%, 윈스턴 피터스 10%, 클로이 스와브링 6%, 데이비드 시모 4%로 나타났습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 하락은 군소 정당들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녹색당 2% 상승한 13%, 뉴질랜드 퍼스트 1% 상승한 11%, 액트당 1% 하락한 6%, 더 오퍼튜니티스 파티 TOP 1.3% 상승한 4.6%, 테파티 마오리 2% 변동 없으므로 특히 TOP는 국회 진입 장벽인 5%에 근접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투표할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답변을 거부한 유권자로는 14% 차지했으며 이전보다 5%포인트 증가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군소정당인 기회당 TOP의 웡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TOP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3에서 4%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창당 이후 가장 주목받는 시기 중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웡 대표는 RNZ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TOP가 주택 문제, 세제 개혁, 경제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대표에 취임한 웡 대표는 TOP의 세대교체와 이미지 쇄신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은 토지 보유세를 통한 주택시장 개혁, 시민의회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 5%를 넘기거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DUP는 아직 이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왕 대표는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현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DUP가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TOP가 실제로 5%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올해 뉴질랜드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완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파이크 리버 참사 이후 강화된 이 직장 안전 규제를 일부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동계와 유가족 단체는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터스는 과거 파이크 리버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 기준 약화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이 규제를 단순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안은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해당 법안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 ER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규 학교를 떠나 대안교육 환경으로 이동한 학생 수가 두 배로 증가해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약 6,000명은 통신학교, 2,000명은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했으며 특히 중학생 연령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특징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습이나 행동,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가 학생 유지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학교가 많은 학생을 대안교육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취업률 저하, 복지 의존 증가, 범죄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마오리 학생, 그리고 학습 또는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안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모든 학생이 어디서 배우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13%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급락한 충격을 거꾸로 받은 걸로 해석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첨단 기술 회사 중심 나스닥 지수가 2.2%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과 다른 주요 반도체 회사인 샌디스크 모두 13%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회사들 주가를 종합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9% 하락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진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동안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이 오르다가도 투자가 과열된 건 아닌지 실제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주기적으로 불안감이 퍼지곤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란 전쟁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지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유가와 큰 관계없는 첨단 기술 회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반사 이익은 적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속에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하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달러 8센트로 전장 대비 1.05%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달러 21센트로 전장 대비 0.88% 내렸습니다.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이후, WTI는 3월 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일부 선박들은 위성 추적 신호를 켠 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 수백 척과 선원 1만 1천 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피시키는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가 이란의 60일간의 제재 유예를 발표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쟁을 사실상 끝낸 가운데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이란과의 전쟁을 비용을 지불하거나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18일에서 22일 미국 성인 남녀 1,262명을 상대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4%만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3%에 그쳤고 그보다 더 많은 35%의 응답자는 미국이 전쟁 전보다 더 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4월 기록한 집권 2기 최저치인 34%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최대 300조에서 4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양산은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토공간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지방투자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입니다. 당초에는 패키징 등 후공정 중심의 투자가 예상됐지만 웨이퍼의 회로를 형성하는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국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과 남북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 특별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9원 7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8원 4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1원 0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남부지역으로 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침에는 곳에 따라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이 되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 바람이 다소 거세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목요일인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겠으며 아침과 오후에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북풍 계열이 불다가 오후에는 강한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이선재,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아 게시판입니다. 더 피아노 바 안내입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 로빈 켈리와 제이슨 테 메테가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밤 다른 진행자가 등장하는 이 심야의 놀이터는 카바레 스타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흥겨움을 선사합니다. 무료 입장이며 6월 24일 오늘 수요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11시 55분까지 더 시빅 코너 오브 퀸 스트리트에서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및 미술, 공예 미술 및 S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EM 활동,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 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3시 15분에서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서부지역 노선탐험 웨스턴 라인 익스플로러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클랜드 서부노선을 탐험하는 무료 어드벤처에 참여해보세요. 핸더슨역에서 어드벤처 지도, 연필, AT 홉카드를 받으시고 기차를 타고 내리며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모으시고 도보, 휠체어, 편리한 기차를 이용해 나만의 속도로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핸더슨 트레인 스테이션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